예, 한 10여 일 전부터 저희가 느헤미야 묵상을 이제 매일 시작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느헤미야를 본문으로 제가 두 번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두 번 나누게 되는데 느헤미야를 보면 전체 주제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1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왜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상당한 위치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1장에 나오고요. 이제 오늘 본문 정도까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전반부, 그러니까 앞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뒷부분이 나오는데 앞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 성벽을 완전히 쌓아서 이제 완전하게 하는 그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15절에 성벽 역사가 끝났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7장 이후로 나오는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은 그냥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통하여 이제 견고해지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 백성이죠. 백성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그 안에 개혁을 일으켜서 사람이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제 두 번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일종의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제 세컨 파트는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저희가 창세기 1장을 봐도 하나님께서 틀을 먼저 딱 세우시고 그 틀 안에 사람을 이제 모든 피조물을 채워주신 것처럼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책이 결국은 한 짝인데 느헤미야도 보면 에스라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이제 연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성벽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 상황 이것을 함께 나누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교훈을 받길 원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백성들을 다시 정비시키고 그들이 회개케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제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이제 결론입니다. 맞아요, 느헤미야는 참 훌륭하고 굉장히 대단한 리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 서적들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를 다룰 때 보면 이제 리더십의 관점에서 느헤미야를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리더고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서 과연 느헤미야를 통하여 배울 것이 뭔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뭐 틀린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게 사실이고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느헤미야를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플랫하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느헤미야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더 잘 이해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좀만 더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죠. 예. 지금 이제 공부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있을 줄로 아는데 아마 주일 제자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줄로 아는데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 끝에까지 이게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것을 완성시키는가 하는 이제 이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신약은 물론이거니와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증거된 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죄송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와 모든 글들 심지어는 시편과 잠언 이런 것도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과 이제 부활 사건을 지나셨기 때문에 이 플롯 자체가 가장 클라이맥스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이제 영화를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를 먼저 보신 분들이 나중에 아직 안 본 사람들이 영화를 보겠다 그러면 미리 플롯을 다 얘기해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포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줬다가 다 영화를 보고 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의 클라이맥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완성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전체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그 안에 또 작은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작은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스토리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관점이 생겨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미리 앞서가기는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끝나죠? 성경이 어떻게 끝나죠?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새롭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좀 뭔가 열악한 이 땅에 속한 그러한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 그러나 실제가 등장하는 것으로 성경이 막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속에 느헤미야의 스토리가 이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안에 전체의 스토리가 비춰지고 있고 하나의 성경을 보는 윈도우로 볼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를.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1차적인 적용보다 훨씬 더 좋은 건 뭐냐면 느헤미야 시대의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느헤미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이 일, 모형이죠. 이 모형된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완성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는 좀 이 포커스가 이제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틀을 잡아놓고요. 이제 느헤미야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이게 참 기적이에요. 그죠? 여기 보니까 52일 만에 이 일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기적인가 하면은 실제로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게 모든 대적들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16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불가능하다. 정말 힘든 거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예루살렘으로 복귀되었던 유다 포로 귀환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이 잡혀갔던 포로들이 한 번에 쭉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의 이 칙령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이런 명령을 느닷없이 내리게 되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인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주전 536년경에 있어요. 536년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또 2차로 사람들을 끌고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게 458년 벌써 500대에서 400대로 내려왔으니까 이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느헤미야의 경우는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마지막.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온 그 연도는 외우기가 쉬워요. 우리가 숫자 외운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요거는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444년. 우리가 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느헤미야의 귀환은 444. 그러니까 444년을 536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almost 뭐죠? 100년. 100년.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이것은 여전히 파괴된 채로 있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도 불에 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도대체 100년 동안 왜 이렇게 그냥 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게을러서요? 뭔가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크게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예요. 도심 군데군데 가보면요, 허물어진 것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집들도 보면은 막 반쯤 타다가 방치되어 있는 집들도 있고요. 윈도우 이런 데 다 이렇게 보드로 다 이렇게 막아놓은 집들도 있고요. 뭐 반 막 허물어진 지붕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집들 사이에서, 허물어진 사이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 이 사람들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도시 문제라는 것은 미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남쪽에서부터 노동자로 이분들을 다 끌어다가 놓고 미니멈 웨이지 줄 수 있는 노동은 이미 다 망하고 필라델피아에 오랜 시간 동안 경제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다 뭐 아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고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 그럼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이처럼 방치돼 있었던 유대 공동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해봤자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쉽지 않았던 거예요. 뭐 누구는 뭐 생각이 없어서 안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일종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분이 이 사역을 주도해 나가며 백성들을 독려하고 모든 문제점들을 이렇게 이겨나가는 이 과정 속에 정말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이는 일이 불과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마치 인류의 역사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진 성곽과 같고 완전히 불타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그 어떤 그 이펙트를 느끼고 있듯이 사람의 형상이 많이 망가져버린 이 땅에서도, 그러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디사이시브하게 뭔가 획기적인 영혼의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이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봉착합니다. 쉽지 않았죠. 그 어려움이 어떤 게 있죠?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우선은 유다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 느헤미야가 이제 2장에 그런 일을 하는데 뭐 말은 쉬워요. 2장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뭐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이때 백성들을 독려하는 이 느헤미야의 말이 여기 증거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되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백성들의 마음을 미리 예배하시고 느헤미야의 이런 말 한마디에도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없는 것 있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을 시작해본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비즈니스도 스타트업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해보셨을 텐데 절대로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럼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헤쳐나가야 될 일이었던 거죠. 끊임없이 이 독려하는 게 끊임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4장으로 넘어가가지고 10절 말씀 보세요.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유다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 이 흙무더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없고 이제 힘은 다 빠졌고 사람도 모자르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독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로 아마 그 상징되는 이 두 사람이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방해는 뭐냐면 폭력으로 너희들을 와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4장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 침략을 해서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방 그 대적자들 앞에서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림이 여기 나오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이제 이 얘기가 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싸우면서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또 한쪽으로는 일을 하는 이런 그림이 뭐 인류 역사 속에 몇 번 나타난 적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정말 싸워나갑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동기가 되죠. 너의 것을 지켜라, 너의 가정을 지켜라, 너의 자녀들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싸우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진짜 힘든 일이 벌어지죠. 이게 뭐냐면 내부적으로부터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데요. 이제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빈부의 격차 때문에 오는 문제이죠. 가난한 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공사는 무슨 성벽 공사냐? 우리 먹고 살지도 못하겠는데 오늘 저녁에 애들 먹을 것도 없다. 지금 우리 밭은 다 뺏겼고 흉년이 있고 이러면서 결국은 경제적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땅을 몰개지 잡혀가지고 다 그걸로 돈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다시 하기도 하고 뭐 해봤지만 안 돼. 거기에다가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택스가 너무 커요. 그래서 택스를 내기 위해서 결국 자기 돈으로는 못하고 돈을 빌려다가 택스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도 뺏겼어요. 자기 먹을 돈도 없어요. 거기다가 빚은 엄청 졌어요. 이 빚을 누구에게 졌냐 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유력한 리더들,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한테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자의 빈부의 차이는 어디든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 이제 유대인 일종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밀고 땡기고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완전히 쫙 갈라진 거예요. 리더들은 돈을 들고 안 내놓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양극화죠. 이거 뭐 너무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을 또 해결했을까요? 리더들을 불렀습니다. 그걸 리더들에게 참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리더들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일종의 희년을 선포한다. 이거 희년. 희년은 뭐죠? 50년마다 모든 경제적인 불균형이 다시 한번 리셋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잖아요. 결국 그것을 들이대는 거죠. 자, 우리도 우리의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민족을 새롭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백성들 여기 데려다 놓느라고 이방의 종되었던 자들을 겨우 끌어다가 여기에 우리 같은 지금 민족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데 너희가 그 사람들을 종삼으면 어떡하느냐. 희년을 선포하자.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내놓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전부 다. 뭐 일부를 내놓는 것도요, 그것도 나한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내놓습니다. 누가 내놓습니까? 지금 내가 이걸 왜 내놔? 이거 얼마나 힘들게 번 건데? 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나만 했나? 다 했지? 돈 있는 사람 더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말도 있고, 잘은 모르지만. 안 내놓죠. 무슨 일로 돈을 내놓겠어요? 근데 내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놨는지 아세요? 빼앗았던 밭을 다 돌려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받았던 이자를 다시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희년이 선포되는 거죠. 백성들이 다시 살 길이 생긴 거죠. 모두가 다 먹고 살 길. 근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돈을 내놓는다는 거. 근데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완전히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내가 취한 게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말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러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서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셨거든요. 물론 그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의 어떤 그 아브라함 족속으로서의 어떤 그 블레싱을 하시면서 한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생겼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아주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리더들을 다 결국 회복의 역사에 동참시키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뒷부분에 5장 뒷부분에 뭐라고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냐면 이런 거죠. 내가 총독이지만 총독은 이제 거버너입니다. 행정적인 리더죠. 왕은 아니고요. 내가 총독이지만 총독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레이션 거기에 대한 그 내가 먹고 마실 것을 당연히 공금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 전혀 받지 않았다. 매일 먹고 마시는 나의 음식은 내가 내 돈으로 됐다 이거죠. 그것까지도 훌륭한데 느헤미야가 매일 같이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같이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5장으로 가셔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18절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매일 잔치입니다. 뭐 소도 잡고 살찐 양도 6마리나 잡고 닭도 잡고 뭐 포도주도 내오고 뭐 이러면서 엄청난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매일마다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에 민장, 백성들의 리더들 150명이 매일 느헤미야와 함께 먹었다. 느헤미야가 보통 부자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보니까 좀 돈이 있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먹으면 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갖고 지금 먹는 건데 결국 이 부분에서 리더십과의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이 빌드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같이 내어주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요.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도록 하는 마치 그런 장면처럼 어마어마한 것들을 풀어서 리더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도대체 이것 때문에 결국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결국은 이제 1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필요한 건 좀 주셔야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라델피아를 대표하는 그 독립운동가 중에 여러분 서재필 선생님 너무나 잘 아시는데 제가 예전에 전혀 어떤 그 컨텍스트를 모르고 아주 그 서재필 박사님에 대해서 연구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필라델피아 시내에 가가지고 그 레코드를 시청에 가서 레코드를 살펴보니까 서재필 박사에 대한 레코드가 딱 하나 나오는데 뱅크럽한 거 레코드가 하나 나오더라. 그러면 저한테 아, 참 그렇게 이렇게 비참하게 사셨다 이제 이 얘기를 그 하셨는데 저는 뱅크럽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의 일종의 좀 웃음거리처럼 처음에는 들렸어요 그 말이.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이 3.1운동 100주년 관계돼가지고 그분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존스 합킨스 대학에서 그 의대에서 졸업하고 의사였잖아요. 미디어 쪽에 계셨던 것 같은데 의사로 상당히 많은 돈을 버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프린트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프린트샵을 했는데 프린트샵이 망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독립운동하다 다 거덜낸 거예요 재산.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망한 다음에 뱅크럽한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유펜 의대 가가지고 다시 의사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분에게는 먹고 사는 게 의사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커즈를 두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갖다 쏟아붓고 망하고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고. 제가 그 최근에 우리 교회 EM에 나오는 그 방송국에서 일했던 자매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제 우리 서재필 박사님이 마지막에 혼자 아무도 없이 혼자 바로 노리스타운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서 돌아가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리스타운 노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되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사십시오, 거기.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아, 이런 사람들이 있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나 보다. 제가 오늘 영어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EM의 젊은이들이 얼굴이 비장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뭐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비장은 해줬어요. 이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 저런 것도 있구나. 예.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있으니까 하겠지.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부자가 돈 자랑하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뭔가 목적을 놓고 자기를 쏟아붓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6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뭐죠? 마지막 공격입니다. 무슨 공격입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을 놓고 공격하는 겁니다. 네 번이나 도비아와 산발랏이 너 나와라 만나자 안 되겠다 너 마지막 다섯 번째 열린 편지를 보내죠. 봉하지 아니한 편지 뭡니까? 마치 오늘날 인터넷에다가 공개 편지를 보내듯이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꼼수를 내가 다 한다. 네가 결국 왕 페르시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네가 너의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우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한다.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증거도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네가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부추겨서 그들이 말하도록 예루살렘에 지금 유대의 왕이 있다. 이런 꼼수를 통해서 결국은 네가 너의 이 정치적인 이 욕망과 야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네가 이거 하는 거 뭐 누구 위해서 하냐? 왜 이렇게 돈 쓰고 있냐? 결국은 너를 프로모트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의 내부적인 동기에 대해서 깊숙이 막 험담을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엔 보니까요.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요.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찾아오니까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이 오늘 네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문을 닫고 도망가자. 여러분 이거 완전 함정입니다. 성전이요? 과거에 우시아 왕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가 문둥병 걸려서 죽은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으로 누가 외소. 외소는 성전 안에 지성소를 제외한 이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 성전 건물 아닙니다.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 말은 내가 안 들어가겠다 뭐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거기 들어갔다가 내가 살아남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실 텐데. 여러분 이거 쉬워요? 당시의 총독으로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민족 백성 살리겠다고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한쪽에서는 너 왕 되려고 그러지. 까짓 거 하지 뭐. 내가 왕을 왜 못해?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린 가끔 하죠. 이거 한번 치고 나가보면 어떤 일이 내게 있을지 한번 보자. 한번 갈 때까지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끝까지 바운더리를 치고 있어. 난 제사장이 아니야. 성전에 들어가서 내 몸을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야. 알고 봤더니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고 결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나를 범죄하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비방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꾸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내용 과연 오늘 뭘 우리가 좀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현세 속에 있는 악은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집요하게 온다는 거예요. 악은 이거를 놓치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 악이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나의 죄의 문제도 있고요, 죄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뭐 내 안에서 외부에서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재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나를 곤고하게 빠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에게 어떤 상해를 입히고 재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있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든지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나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기 쉬워지게 하는, 나로 하여금 결국은 쓰러지도록 만드는 그 이 악의 파도가 relentless, 아주 쉬지 않고 파도처럼 계속해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성벽도 다 쌓고 성문에 문만 달면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결국은 다섯 번째 공개 편지로, 그 다음에 아예 인사이더를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죄를 짓고 넘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집요한 도전이 마지막 순간까지 닥쳤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한 번 아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난번 메시지를 통해 들었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또다시 찾아와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죠. 당시에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대의 지도자들, 그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유대의 장로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살인하고 싶은 감정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셨잖아요.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여, 그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도대체?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물리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놀라지 마십시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잠깐이란 말은 그냥 한순간이란 말이 아니고요, 시간인데 이 잠깐, 지금이란 뜻입니다. 이제, now, 무엇과 비교되는 거죠? 종말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약속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은 뭐 한다고요? 죄와 싸우는 예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악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에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을 가지고 우리 허원구 목사님께서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창조보다 섭리 얘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섭리 얘기는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할 파트인데 미리 다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7문, 28문이 섭리에 대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그날 금요일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 속으로. 왜 그런가 하면 어떠한 악이 여러분에게 임하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와,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 변치 않아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요. 자연재해도 맞고요. 인재도 맞고요. 결국 자연재해로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요. 병들어서 자기 몸 다 병들고요. 외세 침략을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리고요. 예? 그리고 또 인재 중에 인재는 그 악처죠. 악처. 와이프가 자기의 마지막 제일 힘들 때 저주하고 그냥 가버리죠. 아주 그냥 마지막 마침표를 멋있게 찍고 가죠, 이 아내가. 근데 이러한 환란 속에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죠? 그걸 누가 조작하고 있느냐? 그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역사가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는 분도 아니고 악의 창조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out of control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만 이루어집니다. 야, 이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제가 말씀은 드리면서도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악은 현세 속에서는 파도처럼 옵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나지 않고요. 두 번 이겼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반응하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플래시. 플래시의 반응은 뭔지 아세요? 그냥 반사처럼 반응해요. 누가 저를 쳐요. 나도 쳐요. 누가 나를 욕해요. 나도 욕해요. 그냥 질러버리는 겁니다. 뱉어버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팡팡 해버리고 왜? 나의 육체 소욕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뭐라 하죠? 억울하다 그럽니다. 여전히. 에코체인버라는 거 아시나요? 그 안에 소리가 점점 오가면서 점점 확대됩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악의 반응들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파괴적인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수도 없이 싸워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에코체인버입니다. 그냥 싸움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플래시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세요. 누가 뭐라 그랬대? 전화해가지고 그냥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얻고 싶은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덕을 세울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그냥. 근데 플래시에 반대되는 말이 뭔가? 페이스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뭐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뭐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뭐하죠? 성도들의 덕을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뭐하죠?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이 나를 스탑시킨다는 거죠. 순간순간. 나에게 그냥 릴렌리스하게 밀려오는 악의 파도 앞에서 한 번씩 두 번씩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는 이 파도 앞에서 그냥 반사만 하는 리플렉스가 아니고 플래시가 아니고 이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응하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좀 곤란할 거예요. 뭐냐면 아예 그냥 어떤 분 있잖아요. 유혹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냥 유혹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그냥 죄를 져라. 아무도 안 웃으시네. 지금 너무 심각한 얘기를 제가 하니까 이거 무슨 허황된 엉뚱한 얘기야. 근데 진짜 누가 그래요? 유혹을 이기는 길은 유혹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어차피 빠질 건데 뭐. 여러분 싸워도 못 이기는 죄 있죠? 그 유혹이 오면 어떡합니까? 에이 그냥. 아니 그냥 머리부터 들어가 버리지.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육체의 소욕은 계속 소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아무런 선한 열매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선한 열매가. 점점 더 악에 익숙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파괴되고 그냥 결국은 쓰러져. 근데 믿음은요. 세 번 싸우다가 한 번 져도 믿음의 연단이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죠?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 너희는 안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너의 눈으로 픽스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이다. 그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가셔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다. 그러면서 거의 뭐라 그러죠? 너희가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이 어떨 때는 피가 흘려지고 정말 인생에 심각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마음속에 동모하고, 절대로 쉽게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죠.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 씻음을 믿으며 다시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선물을 나의 삶 속에 어플라이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이제 말씀 맺을게요. 두 번째, 이 느헤미야에서 오늘 보니까 진짜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시험하는 거야. 마음의 동기를.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억울하죠. 억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결국 네가 왕이 되어서 왕국, 너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 이 의심을 던지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도 애들이 막 화내고 막 떼부리고 울고 그러면 제가 가슴을 톡톡톡톡 치면서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얘기를 항상 해줬어요. 마음을 치면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근데요, 사실 우리가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우리 자신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겉모습을 좋게 해서 마음의 악한 동기를 숨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꾸정물이 흘러나오죠, 밖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그 열매로 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오랫동안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보면 그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두고 볼 일이야. 오래 두고 봤더니 그 사람의 속마음이 좀씩 나오더라.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동기가 시험받을 때 너무 그냥 순간적으로 패닉하면서 아니야 부터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를 한번 살펴보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오는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어떠한 이해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너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숨겨진 마음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못 봐요. 나도 어떨 때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도전받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이래서 이러지? 너 사실 속마음은 이런 거지? 내가 너 보니까 너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저 억울해하고 분해할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뭐 필요 없이 내가 깨달지도 못했는데 그냥 아 나는 죄인이야 뭐 이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뭉탱이로 해버리는 거. 가끔 그래요. 아, 나는 부족한데 뭐. 그건 거짓 겸손이에요. 정확하게 아세요. 뭐가 부족한지 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내 겸손은 그런 거야. 그래 나는 못될 놈이야. 나 죽일 놈이야. 그래, 어쩔래 배째래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가끔 싸울 때면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 뭐 난 나쁜 놈이야. 다 알잖아.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은요. 회개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게 나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여유를 갖고 하시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주인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라. 끊임없이 마음의 주인을 삼아라.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제 이건 마지막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도를 보니까 크리스천 라이프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기도라냐면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기도의 패턴은 뭐였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집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다니엘식 패턴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패턴은 뭐냐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짤막짤막한 기도를 현장에 아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적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해요. 짧은 기도.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면 결국은 자기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한마디 구절 마지막에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제가 이걸 사실 본문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 결국은 이거다. 주님께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것뿐이에요. 기도를 했단 말도 없고 그냥 한마디 기도한 말. 그리고 14절에 또 기도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근데요 하나만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봤으면 좋겠어요. 4장으로 2장으로 넘어가세요. 2장으로 느헤미야식 기도. 느헤미야식 기도는 뭐냐면 보세요. 자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제 그가 섰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너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여러분 지금 왕과 대화하는 중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면 그럼 너 예루살렘이 그 상태에 너는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때 왕이여 기다렸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주님 이 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 패턴이에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건 시도 때도 없는 기도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노출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완전하게 교제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한 번도 영적인 교제에서 떨어지지 않는 유일하게 비슷한 힌트가 있다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물론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조명을 좀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절한 외침을 했던 그 어두움의 순간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끊임없는 노출 상태에 서로에게 있다. 그 사랑, 사랑의 본질인 그것.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뭡니까? 예수님 자리로 끼어들어가서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이게 구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임프레스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복잡한 얘기를 막 해야 될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도 없고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그 깊고 깊은 성부 성자의 교제 속에 내가 초대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부르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죠? 그건 약간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는 않으시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성부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순간순간 내가 성부 하나님 그 깊고 깊은 교제권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무고한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실 때 억울해 하시기보다는요. 좀 여러분 get used to it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도 get used to it.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은 무고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무고한 고난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역시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만약에 잘못함으로 매를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억울하다고 아우성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고한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동기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복음 안에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복음의 마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